설교를 한편 준비하고 설교 가운데 교인들로 하여금 마음의 어떤 공감들을 끌어내는 예화글이나 그리고 적절한 어떤 웃음 코드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이렇게 유머를 던졌는데 웃어주지 않으면 뭐가 좀 잘못 준비됐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친구 전도사님인데요. 친구 전도사님이 프로포즈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진주 반지를 준비해가지고 케이크 속에 넣어서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케이크를 먹다가 발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를 먹다가 반지는 나왔는데 진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이벤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설교 속에서의 웃음 코드를 찾아내는 것도 열심히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대표적인 어떤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이 시편 16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시편으로는 시편 2편, 8편, 16편, 22편, 24편, 다음에 72편, 130편, 143편이 모두 다 이 시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시편들을 통틀어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6편은 그 메시아 시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가지시는 아주 구체적인 비전, 또렷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시편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 고백이 이 시편 속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표제에 다윗의 믹담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시라는 말은 황금시라는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황금시, 즉 황금과도 같은 말로 표현되어진 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이 다윗이 이 시편 16편 속에서 정말 귀중하게 생각했고 인류를 향해서 가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들을 담아내는 그 황금과도 같은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절의 상황으로 봐서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고백할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심을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이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언어들로 잘 정제되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는 그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 3절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다윗이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이 3절의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다윗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사실 3절의 어떤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3절 말씀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런 어떤 연관성이 안 보이거든요. 이 3절에 나타난 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 나, 이 주목된 1인칭 주어 나, 나는 도대체 누구를 표현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뻔합니다. 이 3절 말씀에서 다윗이 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라고 표현한 여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 16편 가운데서 비록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적합한 그런 어떤 의미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뿐만이 아닙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니이다. 6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이 16편 구절구절마다 사실 나 다윗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절구절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보고자 했던 다윗이 말씀 가운데 굳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예표하는 그런 어떤 입술로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 하고 나면 조금 시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듣기 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를 받았으니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이벤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벤트를 한다, 교회가 일을 한다,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비본질적인 어떤 사건과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이벤트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감동들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 주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교회로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침을 발견하는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일 외에도 또 다른 갖추어야 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서로가 표현하며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하며 격려하며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소그룹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원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원례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신 분들이 모여서 원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례가 좀 더 나은 어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원례 속에서 싫든 좋든 예배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이웃을 섬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성들을 잡고 갈 것인지, 뭐 당회로, 뭐 공동의회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만났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악수는 한번 했습니다. 악수하고 난 다음에 저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적막한 가운데 빠지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멍하니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 원래라고 모였는데 하는 이야기 없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시간이 되면 맞춰서 집으로 가는, 그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본질적이긴 하지만 교회가 가져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청춘남녀를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남녀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하여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결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분명히 그 만남은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나아져야죠. 좋아져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싹 트는 것 같지도 않고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보다 나은 현재를 만들어야 되고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다면 정말 내가 이 자매의 손을 한번 잡아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갈등하다가 살짝 손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관계에 발전이 없는 것이죠. 이제 손을 잡았다면 다시 이제는 또 좀 기다렸다가 내가 한번 꼭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그 어떤 마음의 어떤 욕구들 이렇게 참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한번 앉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야 이 사람의 품이 따뜻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발전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났는데 손을 잡았는데 다시는 손을 잡고 싶지 않다라든지 끌어안았는데 내가 다시는 이 사람과 끌어안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결혼까지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 우리 청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절제할 수 있어요. 목표가 뭐 뽀뽀까지 갔으면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절제하는 어떤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더 나가자의 목표에서 이번에는 절제하자. 우리가 서로 절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아가보자. 목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버리자 이렇게 돼버리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서로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가야 결혼도 가능한 것이죠. 교회가 모이는데 준비 없이 예배만 드리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버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 서로의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다. 그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어떤 지침을 또 제시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깊이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행복감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이벤트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벤트가 본질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비본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해 가야 되고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베스트를 초청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이름으로라는 18장 20절 말씀에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내 이름으로라는 그 뜻에 한번,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일반적인 어떤 미래를 내려가려고 하면 두세 사람은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업을 하고 선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렸다면 세상 가운데 섬기는 공동체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일관된 방향성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에 오니까요, 기쁨의 교회에서 그동안 참 많은 어떤 이벤트를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온 지 이제 넉 달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참 교회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어떤 감동들이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느낌을 최근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껏 다른 교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는 곳곳에서 생동감으로 퐁퐁퐁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부만 해도 제주도 아울리치, 뭐 낙도 아울리치, 지리산 아울리치, 비전 사경에 뭐 순사랑 캠페인 참여하고 1:1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예수 조이풀, 뭐 그리고 뭐 하영인 참여하고 버니엘 참여하고, 예, 약간의 이벤트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엄청난 생동감들을, 그 운동들을 제가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입니다. 라고 해서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쁨의 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고 당신은 최고의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 교회가 하는 일은 기독교가 생명력을 품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임이 살아있다라는 것.